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6월 10일 월요일 다가오는 위기.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최악의 단계에 대해 알려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원수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이 작전에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속임수이다. 속임수가 통하지 않으면 그는 무력을 사용한다. 그는 궁극적으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을 배후에 두고 있다. 종교 박해는 분명 생소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래로 종교 박해는 계속되어 왔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신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읽어보라. 신약교회는 어떤 일을 경험했으며 마지막 때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박해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다. 이교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지만 중세교회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행한 박해는 그보다 더욱 잔혹한 것이었다. 짐승의 표는 이 끔찍한 박해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이다. 과거의 박해와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모두에게 특정한 믿음과 공인된 예배 제도를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예언은 박해가 경제적 제재의 형태로 시작될 것을 말한다. 이 표가 없이는 누구도 매매할 수 없게 되고 끝까지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험의 때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타협하도록 오래전부터 부추기고 있다. 온 세상이 경탄하며 짐승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 갑자기 장면이 바뀌며 예언의 카메라는 초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춘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한 순종의 삶을 산다. 그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 있다. 세상이 짐승을 따르는 동안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을 대적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구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과 악의 쟁투의 중심은 예배를 둘러싼 것이다. 짐승은 속임수를 쓰고 그것이 실패하면 힘과 압제를 사용한다. 교훈입니다. 짐승의 표는 특정한 믿음과 공인된 예배 제도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의 형태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할 것이다. 묵상. 혹시 경제적인 문제나 다른 이유로 안식일 준수를 타협했던 적이 있습니까? 적용. 시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시험이 앞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박해와 죽음으로 강요하는 짐승의 표. 이 소수의 남은 무리는 용의 군대에 의하여 지도를 받는 세상의 권세를 저항하는 치열한 싸움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그들의 방패로 삼는다.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박해와 죽음의 고통을 받는다는 법령이 가장 높은 지상의 권력에 의해 통과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처럼 무서운 싸움을 치를 길이 없기 때문이다. 증언보감 2권 67. 사소한 일에서부터 비롯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탄이 마음을 무디게 하고 타협하게 하는 시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여호수아 다시 읽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증거하라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세겜 땅에 가서 언약의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비를 세우신 다음에 축복의 말씀을 낭송하면 그리심산에 있던 여섯 지파가 아멘했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면 에발산에 있었던 여섯 지파가 아멘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약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 돌비를 세겜 땅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왜 세겜 땅에 언약의식을 치르게 하시고 돌비를 세워놓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기록하신 다음에 가나안 족속에게 선택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품성을 가진 신이다.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선택해라. 이것을 가나안 거의 대부분의 족속들이 읽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은 분명히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같이 그들이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 편에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겠다고 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다 떨어진 망대, 곰팡이 핀 떡, 다 헤어진 신발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속인 다음에 그들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속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중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성급하게 맺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했을까요? 동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이 분명히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조건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라합도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 이방인을 용납하고 섞이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이 상실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선과 악이 섞이게 되면 신앙이 약한 선이 거의 다 악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섞이면 악만이 남는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은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상대자가 불신자인 경우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연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성급하게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속아서 한 약속이나 맹세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파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드디어 3일이 지나서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어찌할 것입니까?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자, 그러므로 여기서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서원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려니와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2절부터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은즉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고 하셨습니다. 그 예로 사무엘하 21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울이 이 언약을 파기하고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오고 사울 집안의 7명을 목을 매달아야 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원이 기만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였다. 사람이 말로 서약하는 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속박하지 않는 한 신성하게 지켜야 한다. 이득이나 복수와 사욕 등 그 어떤 것도 그들이 한 맹세나 서약을 깨뜨릴 이유가 될 수 없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이다. 세 번째는 서원에 예외가 있습니다. 잘못된 서원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로 입다의 서원이 있습니다. 암몬과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 즉 급하니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번제로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무남 동녀 딸이 제일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때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에 붙이심에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인신제사는 성경이 분명히 금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성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혹 누구든지 의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거든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했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잘못된 서원은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급한 맹세에 대하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거짓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기 이렇게 영감의 글을 부조화 선지자 506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부원인들이 정직하게 이스라엘과 교섭하였더라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여호와께 복종함으로 생명의 보존은 얻었으나 그들의 기만은 그들에게 굴욕과 노역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이교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자들은 모두 다 언약의 축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셨다. 그들은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이라는 칭호 아래 포함되었고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계급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인과 동등한 은총과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여호와의 지시하신 바는 다음과 같았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유월절과 희생제물을 헌납하는 데 관하여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고 명하셨다. 만일 기부원인들이 기만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더라면 위에서 말한 지위를 차지했을 것이다. 강한 왕도의 시민이었던 그들이 자자손손 내려가며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가 된 것은 결코 가벼운 굴욕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만의 대가로 빈곤이란 의복을 채택하였고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종살이의 표로 속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노예 상태는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합과 기부원을 비교해 보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둘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살리는 거짓말을 했고 기부원은 자기를 살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라합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신분과 위치를 차지한 반면에 기부원 족속은 성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기부원 족속이 정직했더라면, 솔직했더라면 생명도 보존했을 것이고 노역에서도 면제했을 것입니다. 마치 라합의 경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나 징계조차도 축복이 됩니다. 그들의 봉사는 성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기부원 족속이 옛생활인 우상숭배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다 축복인 것입니다. 가난 주민에게 증가한 돌비, 지금의 돌비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명의 불신자들이 있을 때 정말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갈등이 일어날 때 100명 중 한 명만이 성경을 읽으려고 결심을 한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99명은 누구를 읽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읽을 성경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세상은 희망조차 없습니다. 우리조차 읽기 힘들어하는데 그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세상 사람들의 운명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까? 계시록 18장에는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지막 큰 외침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백성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늦은 비에 큰 외침이 오는 것입니다. 아주 추운 어느 날 뉴욕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정도 된 작은 소년이 추위에 부들부들 떨며 신발 가게 진열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측인이 여긴 한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진열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니 하나님께 신발 한 컬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인은 소년을 데려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여섯 컬레 양말을 주문하고 대야와 수건을 빌려 가게 뒤편에 가 무릎을 꿇고 소년의 발을 씻긴 뒤 양말과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인을 보고 소년이 부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결정과 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지배력이며 다른 모든 기능을 통제합니다. 의지는 취향이나 경향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시험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된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일은 의지의 올바른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선과 순결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치고만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들의 악한 기질들을 정복하고자 바라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의지는 그대의 모든 행동의 근원입니다. 사람의 품성에서 그처럼 요긴한 요소를 이루는 이 의지는 아담의 타락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래로 사탄은
언제나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하여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공작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의 정부의 원칙을 하나도 깨뜨리지 않고 그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합니다. 그대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그 의지를 내게 달라. 나는 그것을 사탄의 통제에서 빼앗아 내가 소유하겠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그대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그분께서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때 그대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와 같아지고 그대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이 변화됩니다. 사람의 의지는 공격적이며 모든 것을 그 목적들을 이루는 데 기여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의의 편에 가담된다면 성령의 열매들이 생애에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모든 기능은 성별되고 개선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품성의 결점들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그대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대는 영생을 얻는 일에 확실히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은 그대의 의지 안에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심령의 타락성과 하나님의 통제에 순복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과 신경은 의지의 행사로 건강과 힘을 얻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의지의 힘은 강력한 신경 안정제가 될 것입니다. 사탄이 의지를 꼴짓도록 허용받으면 그는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악한 성향들을 부추기며 불결한 정욕과 야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이 모든 권세와 이 명예와 부와 죄된 타락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조건은 정직을 포기하고 양심을 무디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는 인간의 기능들을 저하시키고 그것들을 죄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유혹은 의지력을 최대한 혹사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의 고백을 굳게 고수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때때로 유혹의 교묘한 능력이 우리의 의지력을 최대한 혹사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온갖 감각이나 감정의 증거들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편에 계속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간마다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안에 굳게 서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어린이 교육이 말 못하는 짐승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그들의 모든 능력을 통제하도록 지도되어야 할 지성적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이성과 지성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자제하도록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동물은 주인에 의해 지배되며 그에게 복종하도록 훈련되는 반면에 인간의 마음은 자신을 지배하도록 교육받아야만 합니다. 주인은 짐승에 대해서는 마음과 판단과 의지 노릇을 합니다. 자녀도 짐승처럼 그 자신의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훈련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의 개성마저 그를 훈련시키는 감독자에게 흡수되며 어느 점으로 보나 그의 의지가 교사의 의지에 예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자녀는 도덕적 힘과 개인적인 책임감이 항상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원칙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며 그들의 의지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었고 마음은 활용에 의하여 확장되고 힘을 얻도록 분기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때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도록 그들 마음의 독특한 능력과 체질에 따라 지도되지도 훈련받지도 못했습니다. 교사는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이 활용되므로 점점 강화되어 마음에 필요한 균형을 얻도록 더 약한 기능을 개발시켜주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지를 꺾는 노력은 그리스도의 원칙과 반대됩니다. 어린이의 의지는 지도되고 인도되어야 합니다. 의지의 모든 힘을 보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지도해야 합니다. 신성한 보물을 다루듯이 의지를 현명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다루어줘야 합니다. 의지를 내리쳐서 산산조각내지 말고 그 어린이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나이에 이를 때까지 교훈과 참된 모범을 통해서 지혜롭게 의지를 빚고 꼴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아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므리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우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우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우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우와 나아만과 에휘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 일행이 애굽에 이르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창세기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해지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야곱의 마지막 청.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경험담. 나의 남편은 주님의 이 말씀이 개인적인 범주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참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이해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화이 참회에게 개인적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교회와 그 사업의 번창을 위협하는 공적인 잘못을 대중 앞에서 지적한 것이었다. 나의 남편은 이 경우에 해당되는 성경절을 말하였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를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 형제는 그의 잘못을 신자답게 인정하였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안식일 오후 그 집회 이후로 그들이 그 문제를 놀랍게도 확대시켰으며 잘못되게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들은 기록된 증언을 읽어달라는 제안을 했다. 읽은 후에 책망받은 자매는 질문하였다. 이것이 어제 당신이 나에게 말한 내용이었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놀란 듯했고 기록된 증언에 쾌히 수긍하는 듯했다. 나는 복사물을 남기지 않고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다. 여기에서 나는 실수했다. 어쨌든 나는 그녀와 그 남편에게 그 같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그들의 번영을 위한 나의 열렬한 갈망과 소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나의 관습을 어겼다. 이미 집회 시간이 지나갔다. 그곳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회중이 기다리는 곳으로 급히 갔다. 독자들은 그 아침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백성 앞에 서기에 필요할 만큼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생각하는가? 어떤 이들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동감을 나타내 보였다. 충동적이며 부주의한 자들이 보통 우리가 강연하기 전에나 혹은 설교 후에 진이 빠졌을 때에 그들의 짐과 시련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나의 남편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요구한 대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였다. 나는 최근에 감리 교인들이 새로 지은 예배당에서 오후에 설교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이 넓은 건물은 사람들로 꽉 찼고 어떤 사람들은 서야 하였다. 나는 1시간 반 동안 우리 주님께서 반복하신 두 큰 계명 중 첫째 계명에 관하여 설교하였다. 그런데 그 설교가 오전에 감리교 목사가 설교한 주제와 똑같은 것임을 알게 되어 놀랐다. 그와 그의 신자들이 참여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저녁 때 우리는 스푼너 형제의 집에서 밀러, 해치, 헤스켈 형제, 스터지스, 블리스, 하리슨, 말린 자매 등과 함께 귀한 대담을 가졌다. 우리는 이제 투스콜라에서의 우리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을 알았다. 나는 이 귀한 사람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증언을 주었던 그 자매를 사단이 이용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나는 그녀가 그 문제를 참으로 잘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교회 안팎에서 그녀의 영향력을 망쳐왔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책망을 달게 받고 개선하기 위해 겸손히 구한다면 교회는 다시 그녀를 가슴에 품어줄 것이며 백성들은 그녀의 신앙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사랑하는 구주의 인정하시는 미소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그 증언을 완전히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나의 애타는 의문이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그리고 그 지역의 형제들이 그녀 때문에 슬픔을 당하게 될까 두려웠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나는 그녀에게 증언의 복사물을 보내었다. 4월 15일에 1868년 4월 11일자 덴마크 소인이 찍힌 글을 받았다. 화이트 자매에게 지난달 23일에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요구에 응하지 못해서 안 됐습니다. 나는 이 가족을 위한 다정한 감정을 계속 간직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돕게 된다면 좋겠다. 내가 정성을 다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한 것은 나에게 슬픈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었지만 나의 길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로 인해 나의 의무에서 이탈할 수 없다. 내가 위에 언급된 쪽지를 가지고 우울한 생각으로 우체국에서 돌아온 후에 나는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위로와 뒷받침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펼쳤다. 나의 시선은 곧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씀에 집중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장 17절로부터 19절.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경건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